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으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실태를 파악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절감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적인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일 뿐 우리의 영혼 전체로 드릴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요 맹목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 이해와 전폭적 순종의 반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성찬식이 있었던 관계로 신명기 강해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모세가 유언적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유언적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더라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주신 삶의 원칙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짜낸 어떤 몰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칙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칙을 따르지 못했고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뒤로한 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주신 그 교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교훈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이제 차단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직행하지 못하고 왜 40년 동안이나 세월을 낭비하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잘 나타난가 하면 민수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말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민수기 13장 14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제 40년,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불신앙과 불신종으로 반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말로 타일렀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원망과 불신앙의 말을 마치 활화산처럼 쏟아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불평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떠난 지 3일 만에 물을 찾지 못했고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이 쓴물임을 발견하게 되자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1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먹을 음식은 있지만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서 차라리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처럼 굶어 죽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르비딤 시내가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시험의 말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장소였던 애굽에서 나왔지만 영적인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육신의 굶주림과 육신의 여러 가지 곤핍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이시고 이런데 피부를 아무리 잘 관리하셔도 결국은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으로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우리를 치장한다 한들 우리의 아름다움이 지속되겠습니까? 그것은 찰나요 잠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영혼에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혼의 자유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바랬던 것이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본성은 여전히 애굽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도 구원받아서 신자의 삶을 사노라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수입을 여러분들은 올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이 고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표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이런 고난 때문에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셨는지 왜 나를 신자되게 만드셨는지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에서 떠나온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한 미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서의 삶이 자신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로 취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남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들었으면 그 명령에 반응하면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불신앙에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을 택하사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고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보통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낱낱이 들이대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일삼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의도까지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불이 났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 아이를 건져내고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왜 저를 낳았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 불타는 집에 두지 왜 저를 이 고생시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면 됩니까? 건강하면 되나요?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항상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돼지와 같은 삶이지요. 먹고 배부른 것으로, 살 집이 있다는 것으로,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인간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런 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히 말씀했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삶에 곰핍과 어려움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거든요. 우리의 죄된 본성만 있어서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이 죄된 본성을 거스리는 새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과 우리 안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런 삶 자체를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해서 차라리 내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런 삶이 불편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런 삶으로 돌아갈 마음은 적어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은 이 생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도록 하는 데 구속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에 이끌어들이시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아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훈련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겨울인데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들 겨울에는 뭐하지요? 겨울잠 자지 않습니다. 동계훈련을 극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훈련지를 바꾸어서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해 오신 훈련 장소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삶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죄상, 인간의 죄 찌꺼기, 인간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죠.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물 하나가 있고 또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서로 다투는지는 사실은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처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이의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 존재인지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 중에는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완악함도 드러나지만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심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 사실이 홍해 도하 사건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14장부터 민수기 13장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 멀다고 하나님께서 원망의 말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예요. 낮에 너무 덥습니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마침내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취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의도와 목적을 곡해하고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들을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상 가운데 인생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바라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했습니다. 왜 블레셋 길? 블레셋은 서쪽이거든요. 팔레스틴 서쪽이 지중해 길 아닙니까? 그 블레셋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홍해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때 그들이 불평했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 이쪽으로 인도하였습니까? 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보면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극진히 살피신 결과 이쪽으로 보내시면 더 큰 불평과 원망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다고 말씀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삶의 자세와 태도 중에 가장 왜곡된 모습은 인간의 사고 구조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하여 논리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각가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임하게 되면 이런 허망한 생각, 어두워진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구속의 도리를 아는 자답게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의도를 곡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현재 주셨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미래에 주어질 복까지 발로 차버리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인생이 보여주는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념적인 차원에서 결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건을 맞닥뜨릴 때 보여주는 그 반응을 통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대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딱치면 그때 비로소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행해왔는지는 가난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나타났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그들의 정탐 보고를 통해서 드러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정탐 보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불신앙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원망과 불평의 말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끝까지 감출 수 없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정들을 어떤 사람에게 아뢰기에 앞서서 그와 관계되지 아니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단순히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형편과 처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그들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지금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고센이라고 한 장소에 머물러 살았고 소작농으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들의 큰 두려움이었죠. 특별히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그들의 입장에서 가난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되는 가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이런 일은 그들에게 여간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텐트를 치면서 4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광야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취해야만 되었죠. 이런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 있었고 이런 이들의 마음에 용기와 또한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은 취하기 전에는 용기와 확신을 빼앗아가는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취하기 전에는 용기와 확신을 빼앗아가요. 내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데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주어지겠습니까? 용기와 확신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취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시험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치 그것을 자신이 이룬 양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성격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무력함을 떨쳐내고 용감하게 그 땅을 취하면 안 되었고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믿음과 신뢰 이것만이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바꾸 말하면 나만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두려움으로 더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 위해서 싸워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네가 네 삶을 네 스스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성화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런 증거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던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일이었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뒤쫓아와도 결코 너희들을 허물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홍해에서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도 그런 방식으로 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모세가 노래했는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라는 이 전투적 이미지를 최초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노랫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중요한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 나를 지켜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이 약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형제가 이남 1년대요. 저희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형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릴 때 형과 저를 씨름을 때로 좀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맨날 지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기는가 하면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저를 붙들고 있는 거죠. 넘길 때 제 손과 제 다리를 가지고 넘겨버리면 아무리 제 형이 힘이 세도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싸움의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바로 그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경배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성육신하신 제2위 하나님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허물 때 전술 전략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는 일곱 바퀴 돌아라. 그러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모든 전술 전략까지 다 일러주셨어요. 거기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는 물리적 전쟁의 방식으로 허물어뜨렸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쨌든지 간에 그 싸움의 양태가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을 듣고도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지요. 그 다음에 시편 131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젖된 아기로 묘사하고 있고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해드리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 어미로 비유했지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요나 에드워드가 말했던 것처럼 열등한 것을 가지고 우월한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독수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이해 수준을 감안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인간도 부모의 사랑을 조금도 받지 않은 인간이 없기에 그 부모의 사랑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도 보면 애굽에서 아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하고 길을 갈 때 흙탕 길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궁창이 있다든지 할 때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번쩍 안아서 옮기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무척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제 아내가 아이를 업고 올라갔거든요. 산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런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모세 생각과 모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성을 가지신 아버지요 모성애를 가지신 어머니이시죠.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지키는 인간 부모를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모에 빗대어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출생에 조금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있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우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부모의 선택의 결과였지 우리가 이 일에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아이디어를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회심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세속에 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순보가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지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결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던 중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만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키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혹시 산다 할지라도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사고사로 아이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부모는 자녀를 낳아놓고 난 다음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저는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정말 더 예뻐요. 제가 때로 아이들한테 너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하지 않을래? 우리 교인들 자녀한테 그렇게 제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한번 그렇게 데리고 자고 싶어요. 그렇게 귀엽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면 부모가 어떻게 하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같이 짜증으로 맞대응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르고 달래고 웃길 거예요. 그렇겠지요? 부모님들이 되어보신 분들은 아이를 어떻게 웃기는지 어떻게 아이를 달래는지 잘 알지요. 그럼 아이는 막 울다가도 막 웃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인간 부모가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만드신 이런 부모의 심성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요 우리 육체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머니 태 속에서 자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은 어제 그토록 누가 그토록 고대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죠. 공기가 공급되어야 되지요. 음식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햇빛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이뿐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향해서 반응하는 존재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안고 가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름마 하시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는 더 큰 기대와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저를 지금 이 일 시키려고 지금 저를 인도하였습니까?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로 저희를 인도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낳아놓고 길렀더니 아이가 왜 저를 낳았냐고 차라리 낳지 말지. 그렇게 원망하지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데 어느 부모치고 자녀를 못되게 할 심산으로 그렇게 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로서는 최선이었던 거지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지각이 생기고 생각이 커지면서 때로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내 원과정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도 그 사실을 헤아려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 적어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극진히 키워주셨던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교인 중에 상계동에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희 지정은 송도님 가정. 아이를 낳아서 지금은 잘 오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잠을 못 자거든요. 2시간 잠은 깨고 3시간 잠은 깨고 하루에 뭐 4번 5번 깨는 건 이거는 뭐 아주 양호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지금까지 끌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애로운 보살핌을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은 징징 우는 아이를 내팽개치고 자기 길 가는 인간 부모와 같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4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3장까지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의 사건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벌써 내팽개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셨어요. 한 번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거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벌 세운 적이 없으셨어요. 적당하게 훈련시키시고 힘들고 지칠 때는 품에 안아 옮기기도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중에는 엮이는 가정에 태어나서 받아야 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몸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장애와 걸림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능한 신자인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받아야 될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애정을, 부모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애정을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인간 부모는 악할지라도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부모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인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인간 부모의 모습 그 자체가 곧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여인이 어찌 그 적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6.25 동란을 직접 목격한 우리 어른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비행기가 기관총을 쏘아댈 때 때로 자녀를 안고 가는 엄마가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분들이 우리 교인들 안에 있어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여서 이런 제한된 인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교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들어서 자기 품속에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거듭나시키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막 칠 곳을 찾았다라는 이 말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했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자기라는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더운 공기를 불어넣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단 한 번도 그치지 않고 역사했다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실을 소개할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도전과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현재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위로와 용기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삶을 생각해 보시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고 싶으세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런 문이 없겠지요. 정말 그 영혼이 각성되어지고 그 영혼이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적어도 내 삶의 어려움과 또한 불편함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과거의 삶으로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목상 신자였으나 실제로는 불신자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와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특별히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만약에 겪는다면 그것은 교인들 중에 불신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다 나오는데 왜 저를 불신자로 부르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제가 불신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모였는데 실상 믿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좀 뭐가 안 되면, 좀 육체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지요. 우리를 깨뜨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가난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하나님의 거친 손길로 이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바란다면 그는 실상 믿지 않는 불신자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지 못한다면 또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저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복음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까? 실상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방해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본래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하고 고난을 통해서만 죄성을 떨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만 성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고통과 울음이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지어져가는 새 사람의 성전이 우리 안에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져가는가 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는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현성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제하고는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때로 곡해하고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고생시키시려고 나를 구속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바라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에 걸맞는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과 진보가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10년간 가운데 자랄지언정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일로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잘 자라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현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